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좀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은 몇몇 인물을 좀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구제금 전달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해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구금 상태에서 지금 계속 신문을 받고 있는 스토리가 24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그를 고소하는 주변 몇몇 인물의 중요성 때문에 그 인물들의 면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1절. 베스도가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직책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위치와 역할을 권한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 로마가 어떤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사실 지혜롭게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나라를 먹었다고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특정 법률 사항 외에는 모든 것들을 자율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 언도에 관한 법률은 로마 정부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민사나 종교법 같은 그들 민족끼리에 관한 문제들은 많은 자율권을 허락했어요. 근데 이 자율권을 총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위와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대왕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지지를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위는 실질적인 그 나라 행정 수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직에 올랐는가 역사가가 여과 없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 전임 대제사장을 계략과 음모를 꾸며서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를 실질적으로 살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처분이 되고 처치가 되고 그 자리에 아나니아가 앉습니다. 그토록 앉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는 모든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부정축제 그리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눈감아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서 착복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반이 늘 아슬아슬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로마 정부 당국에다. 그런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을 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이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 변호인 직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둘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시 별명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황금의 입이었어요. 굉장한 달변가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머리 좋은 거 배운 학식으로 그가 정의와 진리와 약자 편에 서서 변호사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항상 권력자들과 돈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엄청난 수입료를 챙겼습니다. 근데 그는 이 당시 지위가 국제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사건을 담당하면 거의 승산을 보고 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이 도들로를 자기 편으로 고용하고 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그가 총독 앞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는가? 아나니아 편에 서서 3절 다 같이 시작.
엘렉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도들로의 아나니아를 위한 이 바울 고소권에 대한 변론입니다. 즉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아주 입에 기름을 발라가면서 아부성 발언을 하죠.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벨릭스라는 인물이. 지금부터 이 벨릭스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정신줄을 놔도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이 스토리처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여기서는 지금 총독으로 나오지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신분이 노예 출신이에요. 엄청난 신분 세탁이 된 인물입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쪽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유명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원래 이 벨릭스에게는 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둘이 형제예요. 근데 이 원래 두 형제가 누구의 노예였는가 하면 당시 글라디오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 글라디오스는 로마 시내에 살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학정을 펼쳤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흉 같은 존재였어요. 그 황제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두 형제 노예가 있었는데 바로 그 두 형제 노예가 팔라스와 벨릭스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총독으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 두 형제는 안토니아라는 황제의 어머니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이 문제였어요. 형 노예가 무슨 일을 계속 했는가 하면 글라디오스 황제의 그 엽기적인 행각, 그 행각을 잘 간파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도 우리 황제가 즐거워할 못되고 사악한 짓이 뭐 없을까? 황제가 워낙 그쪽에 일들을 좋아하니까 말하자면 매일 한 건씩 물어다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노예가 바로 이 팔라스라는 노예예요. 계속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도 우리 황제가 즐거워할 일, 탐욕적일 일 이런 거 없을까? 이걸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황제에게 매일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주야로 그 문제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 그 노예가 바로 자기 어머니의 부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노예에게, 형제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해줘요. 그런데 이 팔라스와 벨릭스라는 두 형제가 이때 결심을 하나 하죠. 형님,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노예라는 생활까지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형님도 나도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삽시다. 두 형제가 바닥까지 떨어져 본 인생의 그 풍랑을 바탕으로 그런 잘못된 철학을 배워요. 궁궐 안에서 배운 거죠. 생활을 거기 안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아 어머니의 황제의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 밑에서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황제의 즐길 먹거리를 매일 더 열심히 물어다 주면서 그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을 챙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한 건당 얼마씩. 그러면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또 잡동사내들이 권력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권을 위해서 달라붙겠죠. 이제 이 사회와 돌아가는 모든 형국이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브로커 역할을 이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형 밑에서 이런 거를 도와주고 해서 두 형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을 떠나지 않고 돈을 법니다. 굉장한 돈을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나중에는 총독의 자리까지 사게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생 벨릭스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으로 유대 땅에 파견되는 총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사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2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 구금된 상태에서 매일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 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아내가 어디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가 맞긴 맞는데 좀 섞였죠. 이 두루힐라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놀랍게도 헤롯 1세의 딸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말고 그 아들 헤롯 딸입니다. 그 헤롯은 3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딸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벨릭스의 아내가 된 두루실라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원래 결혼 생활을 한번 했던 여자예요. 헤롯 왕이 3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미모를 가진 이 두루실라를 어디로 시집을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왕가의 집안에 정략적이고 이권을 기반으로 해서 시집을 보냅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두루실라가 이뻐. 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리아 왕가의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사실상 쫓겨옵니다. 이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로마 행정당국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돈의 눈이 먼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루실라는 한 번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예요. 문제는 두루실라는 자기의 미모를 팔아서 권력과 돈을 샀고 이 벨릭스는 자기의 권력과 돈을 팔아서 미모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 여고생 고3 교실에 가면 그런 문구가 붙어있다 그러죠?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5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참 씁쓸한 경구죠. 아이들을 왜 그런 식으로 공부에 사지로 밀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교육의 가치관을 한켠 들여다볼 수 있는 참 씁쓸한 풍경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열거한 네 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런 인물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고 성직매매를 통해서 부정축제를 일삼던,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 밑에 고용된 국제변호사 도들로 말할 것도 없고, 약자와 정의와 진리편에 서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과 또 권력자의 편에 서서 늘 아부성 변호를 일삼았던 인물이에요. 벨릭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의 아내 말할 것도 없고. 자, 지금 이 사자가 입을 벌리는 듯한 이렇게 둘러싸인 형국 속에 누가 던져져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던져져 있어요. 자, 이 고소와 이 고발이 제대로 된 신문과 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이 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럼 과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한복판에 바울은 지금 던져진 듯한 형국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뭐 그런 메시지일까요? 천만에요.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런 쪽에 입지전적인 극복, 해결, 이쪽에 전혀 메시지가 있질 않아요. 여기에는 뜻밖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쪽에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실질적 동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돈이 있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웬걸 돈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성도들이 모아진 헌금으로 이 예루살렘에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의 신문 속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지금 이 죄수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부릅니다. 자, 그러니 이 판결이 정당하게 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경영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이와 똑같은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한복판에 이렇게 던져진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사실 조금만 눈 가리고 조금만 비겁하면 지나갈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나에게 한몫 들어올 비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만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한복판에 공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터에는. 그건 아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굉장한 비애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는가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 정도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지 속으로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유기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인물은 댐댐이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25절에 보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앞을 보세요. 뜻밖에도 오늘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두려운 건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사방으로 막혀있고 묶여있고 모함과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기자는 정확하게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문하고 있는 벨릭스가 죄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이 엔 포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 포버스. 이 말은 두 경우에만 엮어지는 사용되는 단어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났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첫 여인들이 가졌던 경건한 두려움. 그때 엔 포버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계시록에 심판과 종말을 말할 때, 선포될 때 거기에서 맞이하는,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두려움. 이 두 경우에만 여기에 사용된 엔 포버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한 가지 세상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항복시키고 굴복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열을 갖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열다섯 스물을 가져야 세상이 설득당하고 세상이 교회로 끌려올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세상은 치 그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더 가진다고 세상이 절대 항복하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은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거기에 보여질 때 세상은 진짜 끌려오고 항복당하고 두려워합니다. 벨릭스가 그걸 본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묶여서 있지만 내가 그렇게 평생을 만지고 누렸던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무엇이 그 사람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도가 사는 근거고 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만 눈으로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노예들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 하던 그 노예들을 어떻게 보이게 하셨다고요?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고요. 모세와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셨다고요?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도무지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중요한 우리가 사는 근거고 힘이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리더 간사들과 이 본문을 나누면서 그런 농담을 했어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짜 최고의 스펙이 뭐냐?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면접에 딱 들어가면 왠지 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 능력,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중요한 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게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죄냐 그러고 세상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울대는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서울대 들어가면 좋죠. 서울대 들어가서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서울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0.1%도 안 될 텐데. 그 99.9%는 다 패배자고 실패한 자입니까? 성경에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세큘러한 가치로 세상이 끌려오거나 설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세요. 그걸 만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에요. 바울에게 그게 보인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태산 같은 고요함이 그 속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신자가 드러내야 될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이에요. 이게 없어요, 지금은. 쟤는 10평에 사는데 나는 그래도 12평에 살아야 제가 설득당할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세속적 가치 비교의 논리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누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왜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일까요? 세상에 오만 것으로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해도 거기에 눈 하나 돌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라한 묶이고 갇힌 죄수의 몸이지만 세상 것으로 짓밟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습니까? 어떤 외모나 외형이 아니에요. 크기나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가. 거기에 세상은 결국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설득당하게 돼 있습니다.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할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생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벨릭스가 보았던 것은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이 특세 3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 찬양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예수 안의 소망, 곡이 아주 쉽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신 사랑 그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능력 안에서
우리 4절만 다시 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우리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특세를 통해 내 삶에 우리 민족사에 우리 교회 회복해야 될 것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이 정말 흉내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의 개인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